주님께서 십자가에 다가 나아가시면서 이 세상에 종말을 증거하시는 내용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23장, 그리고 24장, 25장에 연이어서 계속이 됩니다. 이 세상에 종말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바로 세상의 죄성의 확산과 신앙의 변절이라고 하는 데서 바리새인들의 타락상을 23장에서 오늘부터 상고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가서는 어떤 역사의 종말의 징조가 올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종말에 있어질 것들에 대한 비유적인 내용들을 말씀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 우리 시대에 이런 말씀을 본문으로 주님의 날에 증거하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니까 부정적이고 좀 듣기 고깝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교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 23장에서는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옳지 못한 신앙적 삶을 책망하시는 내용으로 신앙의 삶에 있어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과 거짓을 통렬히 책망하심을 듣는 우리들은 이러한 삶의 경계를 받게 되는 데서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표현을 읽고 상고하면서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경계를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우리가 은혜로 소화하면 좋은 말씀이 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습니다. 첫 부분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위대한 인물의 자리를 탐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모세의 자리는 참으로 위대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리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충실한 자들은 다른 스승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모자라는 사람들일수록 스승의 이름을 들먹이고 자신이 누구의 계승자라고 하는 투로 자신의 부족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수많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에서 자기파의 정통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들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읽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들이 들먹이는 이름이 오히려 그들 때문에 존귀를 잃게 되는 일들이 자주 있는 것들도 보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럽지 못한 행동을 하면서 귀한 스승들의 이름을 도용하는 것 역시 영광된 이름들의 욕을 끼칠 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면 역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다운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 경계를 갖습니다. 이들은 말과 행동이 같지 않아서 책망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3절의 내용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사자성어로 효리부동한 자다 그렇게 말하죠.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 가장 경계되는 것이 바로 이중적인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위선자들이었음을 성경에서 누누이 지적하는 것을 듣습니다. 뒤에 가서 주님은 이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가르침은 바로 가르쳤던 것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하니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바른 것을 적어도 가르쳤다. 그런 것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르침부터 어그러진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시대에 옳은 것을 가르치기라도 했다고 하는 데서 대단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의 교훈은 가르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하는 데서 올바른 가르침은 반드시 실천되어야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 선생님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야고보서 2장 14절에 그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역시 2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연여 주님께서는 저희의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경계를 하십니다. 그들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가르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갖습니다. 신앙이란 바르게 깨닫고 확신한 것에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들은 자신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은 모세의 자리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사도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고린도후서 3장 3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될 것이므로 주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경계받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을 대하기를 짐승을 대하듯 하는 모습을 4절에서 보는데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이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이러한 비유는 당시에 나귀에게 과도한 아주 무거운 짐을 지우는 모습에서 비유한 그런 말씀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우리만큼 짐을 많이 지우고 또 거기에 자신마저 올라앉아서 나귀가 힘이 붙여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율법은 죄인으로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짐이었고 이 율법의 항목들조차 우리가 앞에 이미 상고한 대로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248개 조항의 하라는 계명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계명들을 외우기조차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초청과는 너무나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잘 아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주님의 초청과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보는 것은 5절에서 7절인데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렇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들의 책망받는 삶의 이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시도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먹혀들었지만은 사람의 안과 밖을 동시에 보시는 주님 앞에서는 이런 추한 모습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 자신이 처음 복음을 받아들이고 신앙을 하면서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꼭 같은 옷을 입고 한번 다녀볼까 그런 유치한 생각을 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어리석어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험성은 언제나 사람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텅 빈 속을 가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많은 치장이 필요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모범이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꾸미거나 거칠애를 하시지 않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사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신명기 6장 8절에 쉐마라고 하는 말씀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명령은 출애굽기 13장 9절 16절에도 나타나는데요. 이런 말씀을 기초해서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6절 사이의 말씀이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들을 가죽끈에 써서 이 손목에 감거나 작은 상자 속에 넣어서 이 이마 사이에다가 붙이고 다니기도 하는 이것을 갖다가 탈리트라고 합니다. 탈리트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다 크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게 했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봉사자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더욱더 특별한 에봇 같은 것을 갖춰 입음으로써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의 위엄을 나타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속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감추어졌던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드러났고 이제 더 이상 특별한 거치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 당부를 하시면서 기도도 구제도 은밀하게 하라고 하는 당부를 주심으로써 어떤 신앙의 행위도 사람을 의식하고 행하는 것들을 경계하시는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경우에도 정결과 단정에 대한 당부 외에는 외형적인 의상이나 꾸밈에 대해서는 당부가 없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장들이 입었던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을 입어야 될 죄진 인간이 예수님을 입어야 될 그런 상징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외모로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하는 구약적인 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에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서 읽습니다. 바울 사도도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 같은 당부를 주고 있는 것을 읽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을 늘 최고로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다. 6절, 7절에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 최고라는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얻지만은 이러한 내적이고 영적인 기쁨이 없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듣는 칭찬과 영광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늘 최고로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런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보내어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부성과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방백이나 신복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가로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에스더서 5장 10절 12절 보면 이렇게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 잔치가 죽음을 부르는 것인 줄 모르고 어리석은 자신의 사라질 영광을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뱀의 특징이 화가 나거나 하면 흙에 바짝 붙어있던 머리를 쳐드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교만을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사탄의 특성이 교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가장 싫어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요한복음 5장 41절에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처럼 사람들의 반응에 상관없이 천국의 자유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부분은 8절에서 10절의 내용입니다. 존귀한 칭호를 받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신이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존귀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몇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부정적으로 언급하신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랍비, 아비, 지도자 이 세 종목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칭호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호칭으로 가르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내용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에서부터 나비, 히브리말로 나비입니다. 영감받은 사람, 선지자, 예언자를 그렇게 불렀는데요. 대표적인 내용들을 출애굽기 7장 1절, 신명기 13장 2절, 사사기 6장 8절 계속해서 구약에 많이 나타나는 명칭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선생이라고 번역된 랍비는 헬라말로 나의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은 바로 주님 자신을 선생이라고 칭해야 한다고 들리지만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스승으로 오실 성령을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지 않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형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일한 어떤 입장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아비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히랍으로 파테르를 겁니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육신의 아버지 또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파테르라고 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거역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들을 이와 같이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보면 요한복음 4장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건데 여기 조상이라는 말이 바로 파테르라는 말입니다. 또 이것을 지적하시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조상은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낳은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 외에 이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스승은 없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을 향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는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을 자신이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 영적인 자녀인 이 디모데를 표현할 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가 아닌 교황, 교황이라는 말이 뭡니까? 뽑,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부, Godfather. 역시 이것도 이런 입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앞뒤에서는 받지 말라는 표현 대신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칭함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그렇게 칭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본래 카데게테스 그런 말인데요. 안내자, 상징적으로 선생 또는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천국의 안내자의 인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성경을 가르치고 지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듣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런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광을 서로 나눠 갖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바울사도 또한 그러한 자신의 동족 지도자들을 향해서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로마서 2장 19절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며 탄식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온전하고 유일하신 스승이요, 아버지며 지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뿐이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늘 바라보며 본받아야 할 지도자요 스승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듣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에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땅에 영광된 이름도 거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시들지 않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겸손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을 지켜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부분 11절에서 12절입니다. 겸손하면 높아지는 천국의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서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거든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이러한 가르침은 주어진 바 있었습니다. 주님의 고난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는 가르침을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에서 주신 바 있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역시 누가복음 14장 11절과 18장 1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역시 겸손일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좀 모자란다고 하더라도 겸손을 지킬 수 있다면 결국에서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천국의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이 점일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차리고 꾸미고 선전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대하면서 잠잠히 자신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감추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원리는 지상의 교회에서부터 천상의 영원한 나라에까지 변함이 없을 만고불변의 진리로 여전히 바꾸지 않을 신앙의 기본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은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면서 위대한 스승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이 따로인 모습이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빼앗고 그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짐짓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다 보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내면을 감추고 외형을 지나치게 꾸미고 거룩한 척하지만 위치나 지위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중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